예, 8시 2분인데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수요 성 공부를 모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두 번째 공부 시간인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때에 저희 삶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님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Happy를 how are you? 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장 내용부터 시작했었는데. 한, 2주 됐나요, 적어도? 2주 전이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내용 얘기했었죠.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고,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를,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 같이 가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 사역 중에 고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대로 그 위로를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라. 고난 중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자매들의 사역을 얘기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 사도와의 그 관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회중과 바울 사도라는 그 교회 개척 목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게 전부 다 하면 몇 개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전부 다 세보면 총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 중에 몇번 같으세요? 편지를 쓴 개수.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도가 편지를 쓴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몇 개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도 모험을 안 하시는데요. 한 개는 아니죠. 당연히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으니까. 근데 네 번입니다. 네 번.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한개더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음에 한번더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고린도전서와 후서뿐이니까 두 번째, 네 번째 편집뿐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은, 이세영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바울이 자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은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기 변호하는 것까지 들리죠. 바울은 세상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사역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사역했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하죠.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골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너희 도시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했던 나의 마음은 그 방법은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생각해 볼 만하죠. 바울의 양심이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내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진실되게 복음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진실된 사역이었고 진실된 열매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확실히 알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것을 알게 원하느냐.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은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나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열매니까 맺어진 열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것을 너희도 알아달라 이런 거죠. 너희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주 예수의 날에 그때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 바울의 마인드에서는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그 앞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자신이 나타날 텐데 그때 서로에게 자랑이 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증명이 될 것이라는 걸 바울은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든 관계를 가졌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와 양육에 열린 마음과 기쁨으로 반응하여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교회의 모습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숨은 뜻이 무엇이냐? 결국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 생각해봐야 되는 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하고 최근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같이 겪었던 서로에 대해서 겪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사역적으로 충돌이 생겨서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 힘들었던 시간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이 편지를 쓰고 얘기를 듣고 이 관계가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를 자랑하거나 좋게 생각할 만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자신들의 모습을 또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바울이 왜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지금 자신을 힘들어했던 최근까지 굉장히 힘들어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과 그 전 편지들의 모든 내용은 그 전 편지는 뭐 세 번의 편지가 되겠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고 자랑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을 여기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 후서 편지를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이 마치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성을 부인하고 막 공격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있는 그대로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얘기하면서 엄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간절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두부터 설명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의 편지들을 읽고 오해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거나 책망하고 하지만 책망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 변호하지만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도 하고 회개하고 촉구도 하고 자신의 사도라는 것도 설명도 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하고 바울과 그 교인들의 관계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간절하게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그 맥락을 잡고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을 바울은 밝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걸 저희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또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를 때로는 경험하면서도 계속 붙잡고 서로 같이 붙들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내가 힘들 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롭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가? 라는 거죠.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느끼세요? 혹시 느끼신다면 어떻게 언제 느끼시나요? 아, 그러니까 박경희 장로님이 박미연 교회님한테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고 계신가? 솔직하게.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사역 중에 부딪히거나 뭐 힘든 어정쩡한 관계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뭐 오해가 생 이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오해 없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고 약속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끔 서로를 자랑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붙잡고 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1장 15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것은 박미영 교수님께서 좀 길긴 하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번 은혜를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영어로는 second blessing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조금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좀 잘못된 생각들이 여기 요 구절 가지고 나온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처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안녕하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이 첫 번째 은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두 번째, second blessing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의 확신도 완전하게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죄 가지고 씨름하지 않게 되고, 그런 약간, 두 단계의 어떤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해가 그런 식으로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시 방문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을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두 번째로 만나면서 주고 싶다 이런 단순한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언제 몇 번이나 가게 됐느냐 이런 질문들인데요. 그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방문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덴 뭐 핍박받으면서 쫓겨나고 막 그랬을 때 그리스의 아덴에 가서 막 복음을 선포했죠. 기억나시죠? 그 뭐 이렇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아덴에서 사역한 뒤에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 이동을 해서 고린도에서 꽤 1년 넘게 1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그때는 서기 50년도부터 52년 사이인데요. 18개월의 시간을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기간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 보가 아니고 그리스 보입니다. 그리스 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디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바울의 고린도 첫 번째 방문이었어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을 해요. 두 번째로 방문하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좀 변명하려는 건 뭐냐면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에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 고린도 사람들한테 말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돌아와서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의 골자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있고 여러 가난해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이방의 교회들에서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헌금을 다른 교회들에서 걷어줬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 방문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대로 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못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아셨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이렇게 할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하고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또는 나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한테 했던 말은 무시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돌본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셨을 때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바울이 원래 이렇게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두 번 방문하겠다 첫 번째 방문 빼고 두 번 방문하겠다고 해놓고선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 안 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바울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어떤 거냐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저 바울은 먼저 고린도 방문하였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구제헌금 건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원래 계획한 이 계획이 경솔이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원래부터 다른 계획을 세웠던 그런 이중 계약 맺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것을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신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역하는 바울의 사역 모습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복음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원칙에 비춰볼 때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으려고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바울과 사역자들과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헷갈리실까봐 잠깐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여기 이 시점에서 다들 마이크 켜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피해가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공경에 빠지지 않겠다는 대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믿느냐? 누가 묻는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사람들 옆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그러면은 아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이다. 예, 아멘. 이렇게 예스를 하다가 그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사람들의 모습이 안 좋다는 게 뭐 겉으로 보는 모습보다도 실제로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정말로 될까라는 게 생각하게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킬 것이다라고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 서 느끼는 비슷한 감정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대해 그리고 바울이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아론 집사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것 같이 예, 아멘, 예스 이런 식으로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계곡을 골짜기를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스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예스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픽처로서의 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되고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요즘 성경 팟캐스트 들어보실 때 혹시 기억나시는 것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 딴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세례요한은 얘기했을까요? 세례요한은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앞서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였느니 하면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자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듣는 소식에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식의 하나님 나라의 엄중한 심판을 악한 자들에게 물밀듯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역은 안 하시고 계속 병자들 고치시고 천국 복음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은 거 말씀 계속 하시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뭐 로마 제국 압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 줄 생각 해결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그냥 다니시기만 하니까 이 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이제 마음이 갈급해진 거예요.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식으로 예수님의 행보가 안 보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좀 씨름을 해봤으면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스 아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뭘 보면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사역을 참여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를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여러 가지 다이내믹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 경험되는 다이내믹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보시면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계획되고 진행되며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사실 뭐 다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 보여주는 거 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고 지금 바울이 아까 그 자기 양심상 하면서 얘기하는 그거밖에는 없어요. 바울은 자신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바울 한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사역 계획을 변경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사역과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것을 근데 저희가 증거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도 몇 번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사역을 주의 지혜와 은혜로 하고 있는가? 이거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나 눈에 보이는 결과 말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우리가 뭘 하려고 힘쓰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결과나 열매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낌이 가시는지, 이건 좀 위험한 질문이라 일단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으셨던 김세영 자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세영 자매님이 생각하실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실수하고 또 잘못 생각해서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잘못하기도 하고 좀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주의 은혜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내친 김에 홍정희 교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사모들의 순환.
네. 저도 사모님과 같은 의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할 때, 말씀의 기초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는 거겠죠.
예. 저희 교회 사역에서 대해서 제일 잘 모르실 만한 우리 그 박정근 형제님, Peter,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the way you see how we are doing our ministry, does it look like it's according to God's wisdom and grace?
아, you mean like in the church that I'm currently attending?
That church too, but like. Actually, no. You shouldn't talk about your current Lutheran church to us. Yeah, but the little bit you have seen our church worship and the Bible studies, what do you think?
Well, yeah, I mean, I think it's, you know, I think anytime anybody comes to, you know, study the Bible, that's a good sign.
Huh.
'Cause not a lot of people really see. I mean, I meet a lot of people that don't see the benefit of it. And it's seeing your church, I mean, I only went to your service one time, but you know, it seems like percentage wise, this is a good percentage of people coming to the Bible study. You know, I think you're doing a good job. Like breaking everything down and then writing these questions after it. So I know personally for me, like I think I gained a lot from it. Like it was kind of good timing last week. But I feel like in terms of like the Bible study moving along in the grace of God and the Holy Spirit is just,
mm-hmm.
it helped me. 2 weeks ago, some of the messages about the struggling, the suffering, and how that's, you know, to go through that together, that's fellowship, you know, that kind of confirmed with me a lot of things that I had been, I guess, wrestling with.
Yeah. Yeah. Great. Thank you. Yeah, it's great to hear. I mean, God's word is making, bearing fruit. That's great. Um,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역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받고 있는가? 저희 교회에 적용이 될 만한 질문인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우리 교회는 있는가 일단은 그렇다면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은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가 아니면 아 이거는 아무개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가 이기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스킵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사람이 받고 있는 거. 이다은 교수님 어떠세요?
네. 아침에 생각한 건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로 옮겨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영광도 받으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질문 가지고 한번 실행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는 주의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아멘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볼만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든 우리 성에 안 차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 가지고 그 다음 질문을 본문을 보시면 23절과 24절, 이것은 남미영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네. 여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는 말이 있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목숨을 걸고 이게 맹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맹세하냐면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가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에 바로 안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뭐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맹세한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사이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가 맹세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고 도무지. 근데 그것은, 함부로 맹세하는 것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 맹세를 함으로써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하는 모든 문화적 관습을, 유대인들의 관습을, 금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하는 맹세는 진실을 밝히 말하고 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맹세라는 거죠. 그리고 맹세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여러 번 그런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방문 이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때 고린도 전서에서 그 전 편지요.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권면하고 목양적인 돌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직접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도 가서 만났더니 요즘 말로 하자면 대판 싸운 거죠. 근데 싸웠다고 말하기엔 좀 공색한 게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판 당한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들이든 어떤 장로님이든 교인 총회 앞에 서가지고 각종 공격을 사방에서 받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앉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던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많은 반대와 거스름을 그 교인들로, 대부분의 교인들로부터 겪게 됐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사도인데, 바울은 그때 그 자리에서 사도의 권위로 그들을 막 꾸짖고 징계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사도는 특별한 교회에서의, 교회 역사상 특별한 권위의 직분이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겸손히 모욕을 견디면서 에베소로 돌아와 편지를 썼어요.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 편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죠. 원래는 이 두 번째 방문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고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그리스 지역에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또 다른 교회들 살피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거둔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구제 헌금 걷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못하게 됐냐? 이 두 번째 방문에서 겪은 많은 반대와 거스림 때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문 중에 심한 반대를 겪은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지 않고 그냥 에베소로 와버렸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 중에서 3년간 있으면서 사역했던, 소아시아에서 사역했던 곳이거든요. 거기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막 당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쓰고, 디도라는 제자, 동역자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편지를. 마치 바울이 거기 있었다면, 했을 말들을 편지로 다 적어가지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회개하라 촉구하는 편지 쓴 거죠. 편지를 보내놓고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딱 떨어졌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디도하고 쉽게 못 만나요. 원래 만나기 했던 장소 못 만나고 계속 그러니까 디도한테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보내놓고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 쪽으로 쭉 돌아서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회개하고 바울에 대해 마음을 연 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연 후에 그 다음에 대면하기를 바랬던 거죠. 다시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들의 대면이 지난번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겁쟁이인가?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막 누가 막 교인총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다 따질 거 따져가지고 얘기해주면서 반박하고 막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가만히 꿀먹은 모른 척 있다가 나와서는 막 편지로 막 써가지고 디도한테 보냈잖아요. 그러고선 디도한테 그걸 맡겨놓고선 편지를 읽히게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 바울은 다른 길로 가면서 디도를 기다린 거죠. 왜 이렇게 바울이 했냐는 거야.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 좀 키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그들의 대면이 지난번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 질문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원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굳이 변경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때문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와 마음을 배려한 것이고 그들이 서로 만나는 경험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기쁜 모임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사도의 권위를 다 사용해서 꾸짖으면 기적도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공정하게 다루면서 큰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왜 안 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너무나 아끼고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조심조심 다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직접 만날 때 이들이 바울의 얼굴에서 엄한 꾸짖는 이런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사랑으로 아끼며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심한 내용을 써가지고 보낸 다음에 그들을 먼저 회개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생각이 없었고 그들이 기쁜 신앙 여정을 걷기를 원했고 그들이 참된 믿음 안에 서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과 또 바울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원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계획을 변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만나는 것을 딜레이를 연기를 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있느냐.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복음 사역자가 교회의 교인들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입장을 어떤 행보를 취할 때 그 사람의 그런 행보가 정말로 그 사역자 자신을 위한 행보인지 아니면 정말 그 회중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취한 행보인지 그 사람이 나는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기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대요. 근데 왜 떠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근데 교인들은 신문에 나는 것은 옛날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얘기를 들은 건데요. 신문에는 여러 가지 다른 포장된 얘기가 나가는데 그 교인들은 버림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는 더 좋은 곳으로 사역하러 떠난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그때 제가 신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 같이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게 늘 목사님이 뭐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을 예로 놓고 보자고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 그때 계획 변경까지 다시 만나기로 해놓고서 안 만나고 딴 데 갔다가 이렇게 한 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죠. 당연히 이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바울이고 성령의 역사를 한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들 그렇게 신뢰하신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정말로 사랑하셔. 나 그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실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힘든 책이면서 굉장히 적나라한 책인 편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제가 아는 모든 사역자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바울도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를 결국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도 너희 마음을 열어서 나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모든 메시지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다 달려있어요. 실제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복음의 진짜냐 가짜냐의 여부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가. 바울은 엄청 고린도 교회 사람들 배려했다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 나의 계획과 생각을 변경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무슨 욕을 들어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들을 취하는가. 이런 게 좀 관건이죠.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교회나 지금 경험하시고 있는 교회나 앞으로 계속 섬기실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사랑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불러서 맹세하는 이거 말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사역 예배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것이 좀 저희 좀 씨름이 되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예, 오늘은 제가 몇 번 지적해서 지난번처럼 좋은 토론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더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저희가 핸들할 수 있을 만큼 시련도 허락하시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알맞게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각자에게 여러가지 은사와 직분들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하라고 섬기라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신앙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서로를 만날 때 진정으로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